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9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 존 번연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그 9번째 시간으로 책으로 말하자면 제6장 크리스찬이 십자가에서 그의 짐을 벗다라는 소제목이 달려있는 6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조문문에서부터 순례자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잠깐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순례자가 조문문에 도착해서 조문문의 문을 몇 번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면서 누가 나왔죠? 선의, 굿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이 순례자를 와락 끌어안고 한순간에 재빠르게 좁은 문 그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끌어들인 이유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순례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마귀와 그 원수들이 공격을 무자비하게 행하기 때문에 순례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한순간에 재빠르게 와락 끌어안아가지고 좁은 문 안으로 순식간에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의가 순례자에게 그동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과 격려와 또 칭찬을 해주죠. 그러면서 선의가 그때 했던 중요한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신이 여기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건 간에 결코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안전보장을 해줍니다. 다시는 쫓겨나지도 않을 거고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다는 안전보장을 그때 좁은 문 뒤에서 해주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순례자를 데리고 나가서 앞으로 순례자가 좁은 문 이후에 걸어갈 그 좁은 길을 보여주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은 약속인데요. 이 순례자가 그때도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선의에게 부탁하죠. 이 짐을 좀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도 선하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선의가 순례자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당신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참고 그대로 지고 가십시오. 거기에 이르면 저절로 당신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약속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구원의 장소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 가게 되면 당신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등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순례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다음 코스로 가죠. 해석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해석자의 집에 갔을 때 해석자가 순례자에게 일곱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일곱 가지는 좁은 문을 통과한 순례자가 앞으로 좁은 길을 쭉 걸어서 영원한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용도로 되어 있는 일곱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셋, 둘, 둘,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해 볼수 있다고 그랬죠. 처음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잡아주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 세 가지고, 두 번째 나온 그두 가지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넘어졌더라도 일어나고 하기 위해서 빨아먹어야 할 사탕, 위로,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두 가지는 좁은 길을 걷는 동안 딴데 정신을 팔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두 가지 가장 무서운 재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다 그랬죠. 순례자는 해석자가 보여주는 이 일곱 가지를 듣고 이해합니다. 그 의미와 각각의 그 중요성들을 이해하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기가 좁은 문을 걸어갈 때 방향도 분명해졌고, 위로 받을 것도 분명해졌고, 자기가 조심해야 될 것도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을 품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해석자가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정해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 해석자가 보여준 그 일곱 가지 내용을 마음에 이해하고 막 벅찬 가슴으로 순례길을 다시 떠나는데, 그 길이 6장에 넘어오게 되면 십자가에 이르는 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례자가 그 길을 다시 떠나게 되었는데, 그 길은 특징이 이제 있었죠. 양쪽에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런 길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높은 울타리가 양쪽에 쳐져 있었고, 그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존 번연이 괜히 그냥 생각나서 만든 게 아니고, 이사야 26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근거를 발견하고 이름을 붙인 거죠. 아무튼 그 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 길은 언덕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경사가 있어서 순례자로서는 이 등에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게 걸어 올라가는 길이었고요. 또한 가지 특징은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십자가 옆에는 빈 무덤이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순례자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순례자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로 이제 점점점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순례자의 등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이 스르르 풀려진 것입니다. 풀려지더니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빈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순례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지 않은 상태로 홀가분하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십자가 아래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순례자가 짧은 고백, 짧은 노래를 부르죠.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순례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완전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괴로움 당하시고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순례자는 무척 놀란 모습으로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여기저기를 바라보다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눈에는 눈물이 넘쳐서 두 뺨을 촉촉히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세 가지 일을 해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죠. 두 번째 사람은 그동안 크리스찬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찬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고 공인된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건네주면서 길을 가면서 그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고 또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은 떠나가죠. 그러자 크리스찬은 기쁨에 못 이겨서 껑충껑충 뛰고 나서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6장의 내용인데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6장을 기억하실 때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갔던 길의 특징이에요. 이번 길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양쪽에 그래서 누가 와서 건드릴 수도 없고 또 이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가 옆길로 빠질 수도 없는 안전한 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좀 경사가 있어서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이어서 여전히 좀 힘들게 느껴지는 길이었고 세 번째는 그 언덕 위에 십자가와 빈 무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첫 번째 중요한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기억할 내용은 순례자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자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등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무거운 짐이 대굴대굴 굴러서 빈무덤 속으로 그냥 쑥 들어가서 더 이상 안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순례자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홀가분함, 자유로움, 기쁨,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하게 기억할 내용은 순례자가 십자가를 감격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세 사람, 세 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일대일로 해줬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마지막으로는 이마에 표를 해주고 두루마리를 하나 주면서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보고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때 이것을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고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좀 구별해서 아, 이 내용이 6장에서 중요하구나라고 일단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장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장을 생각할 때 이 순례자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 저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요. 존 번연이 이 책을 쓴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은 이 철로 역정에서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각성해서 영원한 천성에 이를 때까지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여정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존 버녀는 나름대로 어떤 표준적인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꼭 맞춰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표준적인 그 내용을 보여주려고 이제 이 책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존 버녀는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서 영원한 천성에 도착한다라는 그 성경적인 그림을 일단 큰 틀로 잡아놓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로역정을 읽어보면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께로 가라,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라, 십자가 아래로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안 되고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누군가가 설명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각성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십자가로 가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어디 성경에 좁은 문으로 가라, 거기 가면 누군가가 도와줄 거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에게 좁은 문까지 가라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존 버년의 의도를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존 버년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서 천성에 이르는 그 틀을 일단 놓고 그 틀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존 버년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존 버년이 천로역정을 쓰면서 지금까지 신학적인 용어들을 안 가져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지만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까? 회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냥 순례자가 영적으로 각성되어서 좁은 문으로 오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설명하지 이게 회심이다, 이 사람이 이때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이때 거듭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존 버년의 이 천로역정을 읽어 나갈 때 이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복음적인 신앙의 길을 올바로 가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글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궁금히 여기는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순례자는 언제 구원받았나, 언제 거듭났나, 언제 회심했나, 언제 칭의를 받았나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본문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렇게 짜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머리가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천로역정을 해석을 하다 보면 얘기들이 많이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이 6장의 내용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회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동안 회심했다, 이것은 뭐 또 다른 은혜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차원,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죄사함을 받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다르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그런 틀들을 배우기는 하지만 존 번인의 철로 역정에서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과 조직 신학이 가르쳐주는 그런 구원의 틀들을 가져와서 여기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존 번연이 정말로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석이 서로 분분해져서 정확한 의미 파악도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이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어떤 신학적인 용어들이나 신학적인 어떤 틀을 가져와서 그 틀에 이 이야기를 꽉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존 번연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고 천국에 이르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흐름을 따라서 도식화를 시키지 말고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이건 뭐고 이게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건 뭐고 일곱 가지가 다 있었으니까 일곱 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규격화된 그런 폼을 억지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6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런 용어로 설명하고 저런 용어로 설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너무 괘념치 마시고 이 흐름을 따라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6장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 이미 정해졌네요. 이 철로 역정의 흐름에서 볼때이 6장에서 존 번연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철로 역정을 이제 읽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 십자가 때문에 죄가 이렇게 굴러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여기 처음 나오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순례자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을까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순례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6장에 이르러서 언덕길로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처음 보이고 그래서 생전 처음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듣게 되고 그러면서 믿게 되고 뭐 이러는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도 그렇게 보기는 너무 무리가 많죠. 그 전에 이 순례자가 온순하고 이렇게 같이 길을 걷는 동안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성경의 그 기록에 기초해서요. 그리고 순례자가 처음부터 성경을 읽고 있었죠. 그럼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읽고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읽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못 읽은 상태에서 그냥 성경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주장하기는 너무나 큰 무리가 있지요. 순례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알게 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일곱 가지를 해석자가 보여줄 때, 그두 번째 방에서 뭘 보여줬죠? 율법하고 복음에 대해서 들려줬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해석자가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할때 순례자가 난 복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안 보였단 말입니다. 알아들었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순례자가 이미 영적인 각성에서 이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그 과정에서 책에서 봤을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지만 존버년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고 들었을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믿고 의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죠. 6장의 내용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례자가 십자가가 있는 그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로 가까이 갈때 누가 거기 서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서 등에 있던 짐이 떨어져 나가고 순례자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게 평안을 주시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혼자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아무도 설명 안 해줬는데 십자가만 봤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이미 그 전에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들었던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이해했던 것이고, 나름대로 그것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과 흐름들을 볼 때, 이 순례자는 이 6장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거나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처음 믿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장에서 존 번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좀더더 선명해지겠죠. 존 번연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7가지 진리를 배우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이 뭐 앞에 있는 어떤 회심이나 뭐 용서나 이런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또 다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존 번연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 좁은 문을 통과한 직후부터 왜 하나님의 계시가 순례자에게 아주 풍성하고 분명하게 전해지잖아요. 그 전에는 성경을 들고 있었고 몇 가지 핵심적인 진리들을 알고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모든 게 선명하지 않았고 풍성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좁은 문을 통과하자마자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풍성하게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맥의 흐름에서 6장의 이 십자가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존 번연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어서 교회를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도 듣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듣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듣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반복해서 그것을 익힌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진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조금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진실하게 믿어보려고 할수 있고, 믿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런 우리에게 다른 진리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정말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시는 일이 있다. 그런 일이 힘들어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모든 연약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이 순례자처럼 우리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희미하고 그것이 어느 때는 믿어지다가도 어느 때는 나를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방황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고 그것을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죄인들에게 연약한 신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온 첫날 설교를 처음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듣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믿음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죄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놀라운 체험을 얻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하지만 이 존 본연 자신의 경우에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믿음의 좁은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오는 죄의 용서, 완전한 의,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죠. 확신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이전과 다른 삶으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았지만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에게 실제로 얼마나 큰 용서와 얼마나 완전한 의와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가져오는지를 마음과 삶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올라갔다가 때로는 내려갔다가 때로는 힘차게 섰다가 때로는 넘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갈등하는 확신이 없는 흔들리는 삶을 한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전에 들었던 모든 십자가에 대한 진리들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가져오는 구원들을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인데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존 번연이 순례자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전에 뭐 순례를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확신을 느끼고 이렇게 출발하도록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것 뿐이죠. 실제로 저도 그렇고 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간격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믿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이나 평강이나 아니면 생명의 풍성함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믿고 있지만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고 삶에 확 실현되지 않고 이렇게 믿고 있고 매달려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한동안 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존 번연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힘든 길을 걷는 거다. 하지만 네가 포기하지 않고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연약한 믿음으로라도 붙잡고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해하는 것만큼이라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 편에서 너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에 구원하는 능력에 대한 체험을 너에게 확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거기까지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요.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요. 이런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로마서를 배우면서 십자가가 가져오는 구원의 능력들을 막 반복해서 막 듣고는 있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혼동스러운 그런 그네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그런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희미한 빛으로 비춰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순례자가 겪었던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벅찬 기쁨, 온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마음에 진짜로 깊은 평강이 바닷물처럼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순례자가 세 사람을 만나죠. 세 사람이 와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눈과 눈을 마주 대하면서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죠. 나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무익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항상 더러운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가 나에게 가져온 구원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서는 거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신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마에 표를 하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줬잖아요. 이마에 표를 하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줬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 남들이 볼 수 있는 표, 내가 볼 수 있는 표를 도장을 하나님이 꽉 찍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있고 그런 믿음도 있긴 하지만 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만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은 나를 자기 자식으로 안 삼으셨나 봐, 자기 자식으로 안 여기셨나 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괴로워하고 교회에 와서도 내가 볼 때 믿음이 좋은 교우들은 하나님의 어떤 1등 시민인 것 같고 나는 뭐 저 꼴찌 정도 되는 뭐 하나님도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을 그런 뭐 꼴찌 뭐 자녀인 것 같고 아니면 꼴찌 백성인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순간부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사람들은 혹시 그것을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도장을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나를 영원토록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존 번연은 이 책에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가져온 구원의 능력과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비밀이라. 사람이 단기간에 금방 몇번 성경 공부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깊고 오묘한 비밀이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짐을 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심어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6장은 내가 이것을 경험했는가,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가려보기 전에 연약한 신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 다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 모두 다 이런 좋은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정말로 알고, 정말로 믿고, 정말로 풍성하게 체험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죠. 살펴봤을 때,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옛날에 있었고, 그때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큰 절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검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과 은혜가 나에게 없었다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 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오고 우리에게 이루는 이 구원의 능력과 영광과 풍성함에 대한 이 진리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하고 또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제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믿음의 길을 제가 한 발자국씩 떼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은혜와 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6장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는지를 잘 보십시오. 순례자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네 죄가 정말로 다 용서받았다라는 개인적인 그 깊은 확신을 얻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례자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더러운 누더기 옷을 다 벗고 하얀 정결한 새 옷을 입게 되었는지, 그것을 입고 그렇게 즐거워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순례자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확인증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딥니까? 언덕이죠. 언덕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 빈 무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딥니까? 어디예요? 저기 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 골고다 언덕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무덤일까요? 물리적인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만약 그 예루살렘 거기 가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돈 많은 부자들, 시간 많은 부자들밖에는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그 예배당 앞에 걸려져 있는 그 십자가 아래로 가까이 나가지고 뭐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 부르면 뭔가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이제 물리적인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 언덕이 보여주는 거,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와 빈 무덤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인격체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요. 빈무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상상하고 멍하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어떤 단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아래 나아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죄짐들이 벗겨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먹어라, 그렇게 자기에게로 늘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례자처럼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풍성함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손으로 받아서 삶으로 누리기를 원하여 그분께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체험이라는 것을 한 번뿐만 아니라 살면서 두고두고 우리가 또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거르셨던 그런 예수님께로만 나가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놀라운 그 사랑의 풍성한 역사를 기대하고 구하고 그분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존 번연이 우리에게 이 6장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권면의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절기를 지키던 그 관습 때문에 고난주간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부활절 하루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 못된 잘못 배운 그 습관을 철저히 버리고 매일마다 매 주일마다 주일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날이 주일이니까 매일의 삶에서 특별히 매 주일의 삶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순례자가 누렸던 이 큰 기쁨과 행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죄도 많아서 나한테는 안 될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어 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이 아무리 힘들게 여겨져도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7장의 내용을 북토크로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